6장 19절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패스터 레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빈 목사입니다. 예,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죠. 하나님께 또 찬양하고 저희가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제 조국인 호주를 떠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아직도 정확하게 섭씨 35도였던 더운 날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그 호주를 떠날 때 굉장히 더운 35도에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아내 로라가 캘거리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캘거리는 조금 날씨가 약간 추울 것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분명히 약간 추울 것이라고 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영하 32도였습니다. 체감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32도였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처음으로 제가 추위를 느꼈을 때 저는 로라에게 이렇게 추울 때는 지옥의 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그때는 지옥의 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케네디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좀 안 좋은 말이죠. What the hell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뭐야? Yeah, it's like a hell on earth. 마치 지옥 같다. 아니면은 또 굉장히 하늘에 맺어준 그런 인연들을 봤을 때 천생연분, oh, match made in heaven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굉장히 짜증나고 화가 났을 때. 아, for heaven's sake라는 많이 합니다. 제발 이럴 때. 그냥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 말들을 의미하는 바를 실제로 알지 못한 채 매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씨름할 주제인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도 적용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착지는 천국과 지옥 두 곳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사회에서 이러한 장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과 지옥 두 곳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이해가 맞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전하고 싶은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 사람들은 지옥을 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모두가 공의를 받을 것입니다. 대부분 지옥을 원합니다. 천국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공의를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2절을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그것이 교훈을 설명하는 단순한 이야기인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단순한 이유이고 교훈을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비유라면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 유일한 비유이고 그 사람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예, 나사로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장사될 때 우리는 23절에서 그가 음부, 그러니까 곧 지옥에 있고 그가 고통 중에 있음을 듣습니다. 그다음 24절에서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에게 입을 축일 물을 달라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24절은 나사로가 그 부자의 종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부자라고 부자의 종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부자는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문이 있습니다. 큰 대문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부자였죠. 나사로는 그 대문 밖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는 지옥을 떠나게 해달라고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부자는 지옥을 떠나게 해달라고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C.S. 루이스는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지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지옥. 네, 제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없애버리고 싶은 기독교 교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뿐 아니라 특히 우리 주님 자신의 말씀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교리입니다. 기독교 세계는 언제나 이 교리를 견지해 왔습니다. 예, C.S. 루이스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옥은 대부분의 비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꼼짝 못하게 하고 가장 싫어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이런 개념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한때 우리 라이프 그룹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 멤버들에게 우리 모두가 뜨거운 스토브에 손을 얹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손을 뜨거운 데다가 손을 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것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지를 잘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 자매의 견해가 지옥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라면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관해서 말하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고통이나 형벌의 장소인 지옥의 개념은 기독교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 종교에는 지옥의 어떤 형태나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종교에는 어떤 지옥의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성경이 지옥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몇 세기 동안 지옥은 단순히 죄인들이 형벌을 받고 또 영원히 불태워지기 위해 가는 어떤 불의 장소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냥 굉장히 심플했었죠. 간단했었죠. 그러나 14세기에 14세기에 이르러서 심도 있는 지옥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4세기에 이탈리아 시인 단테는 중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학 작품으로 여기는 것을 썼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장 3부작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지옥에 대해서입니다. 지옥. 굉장히 3부작 중에서 지옥이 가장 유명합니다. Inferno, 단테 Inferno, Inferno는 지옥입니다. 예, 여기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들어서면은요, 지옥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된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단테 버전의 지옥 화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옥의 다섯 개의 그 링입니다. 원입니다. 다섯 개, 아홉 개 링으로. 맨 첫 번째 거는 림보라는 것입니다. 림보. 림보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또 저주를 받을 만큼 죄가 많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러스트, 음욕입니다. 세 번째가 식탐, 네 번째가 탐욕, 다섯 번째가 분노, 여섯 번째가 이단이랍니다. 이 서클에서 단테는 사제를 만납니다. 세 번이 폭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폭력에는 세 개의 고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깥쪽은 사람과 재산의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고요. 중간은 자기 자신, 네, 자살을 한 사람들. 그리고 안쪽 고리는 신성 모독과 자연의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이제 폭력에 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기입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특별히 정치인이나 점성술사나 거짓 예언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배신, 배반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탄이 죄인을 잡아먹는 머리 새 달린 짐승으로 묘사되는 이 지옥의 중심에 이르렀습니다. 단테의 지옥에서 잡아먹히는 죄인은 예수를 배반한 제자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런 비스트, 이거는 예 제자 가롯 유다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옥에 대한 단테의 해석이 옳고 제 라이프 그룹에서 손을 불태우라고 했던 자매가 맞는다면 우리는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예, 두려움은 우리가 지옥을 피하게 만들고 싶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 굉장히 두렵죠. 만약 이렇다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 좋은 동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지옥을 피하기 쉽게 하는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첫 번째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사탄이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사탄이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또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부자가 불과 고통 가운데 있으나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불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지는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분을 믿을 시간을 주지만 그들이 삶의 끝에서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은 우주를 통해서 추락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구원해달라고 부른짖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늦었다. 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너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고통은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이것이 지옥의 현대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 모든 교통을 영원히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두 가지는 불과 영원에 대한 형벌의 주제입니다. 불과 영원입니다. 첫 번째, 불의 이미지입니다. 왜 불을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최악의 지옥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것은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불이라는 이미지가 최악의 지옥을 묘사하는 이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No other, 다른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은 천천히 파괴시키고 우리를 황폐하게 합니다. 그 죄가 똑같습니다. 죄도 우리를 천천히 파괴하고 황폐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옥에서 육체적인 고통이나 고뇌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지옥의 주요 초점과 요점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은 지옥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부자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 부자는 자유롭게 선택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정체성을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인 G.K. 체스터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옥은 인간의 자유의 실제와 인간의 선택의 자만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찬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 지옥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저는 속으로 지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이죠.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쁨입니다. 저는 13살 때 처음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모험하고 즐길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막 밖에 나가서 즐겼습니다. 가출해서 너무 세상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집과 가족이 물리적으로 저에게 멀어질수록 저는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가족과 가정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자유를 원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자유를 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절대적이고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즉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것은 영적, 정서적,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옥은 좀 부당한 것 같게, 부당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100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저희는 영원토록 벌을 받습니다. 한 1억 년 동안 벌을 받습니다. 영원히 받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정합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범죄의 무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찌르는데 3초가 걸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3초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물론 아니지요. 사람은 3초 동안 찌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3초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칼에 찔린 인간의 생명은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동등하거나 또는 더 그 이상의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죄나 범죄 및 처벌에 관해서 모두 또 편향되어 있습니다. 심각도에 따라 모든 수위를 매깁니다. 예. 하지만 또 우리는 심지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또 선처를 구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임에도 저희는 선처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저희는 가차없이 벌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죄는 무한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원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 자신만을 위한 자유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를 예야, 아이야라고 부르는 것을 듣습니다. 헬라어로 예라는 단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궁극적으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을 32절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작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나사로는 하늘로 올라갔고 부자는 장사 지낸 후에 깨어나 고통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은 또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음을 알려줍니다. 이 품이라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또 천국을 의미하며 그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이루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완전히 혼자로 묘시됩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완전히 고립돼서 소외돼서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는 나사로는 영원히 위로를 받지만 부자는 영원히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과 마찬가지로 천국도 굉장히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영국의 전 총리인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믿는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예, 전 총리의 얘기입니다. 예, 어렸을 때는 지옥보다 천국에 대한 생각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천국을 영원한 일요일과 영원한 주일이죠. 피할 길이 없는 영원한 봉사가 있는 곳으로 상상했습니다. 매번 주일처럼 우리 예배를 드리고 영원히 봉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거기서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크림치즈 광고 같다고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죠. 흰옷을 입고 하프를 연주하고 영원히 구름 위에 떠 있는 곳. 이것이 만약에 천국에 대한 우리의 현재 인식이라면 우리는 우리 사회와 기독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 추천하는 책은 랜디 알코온이라는 분의 헤븐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랜디 알콘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더 잘 이해하면 우리의 내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형성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한다면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오늘을 굉장히 굳게 형성을 하겠죠. 이 점을 또 더 살펴보면 C.S. 루이스의 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현재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기독교인들이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개종을 주도한 사도들, 또 중세를 건설한 위인들, 또 노예 무역을 폐지한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은 모두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몰두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저 세상에 대한 생각을 지금은 거의 중단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능해졌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고 세상을 목표로 하면 둘 다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우리 모든 시간과 재능과 보물을 지금 우리의 삶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세상에 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성을 짓고 안정과 편안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주위를 너무 산만하게 하고 또 우상이 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 현재의 삶을 마치 유일한 삶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소중한 삶을 유지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세상은 실제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여기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는 영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영원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흰 옷을 입고 구름 위를 떠다니며 하프를 연주하는 것 같다면 저는 거기에서 나와버릴 것입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제 지루한 곳이죠. 하지만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중에 가장 좋았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성대한 결혼식이나 또 파티나 사람들이 모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또 어디로 갔지? 또 이렇게 재밌을 때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비독교인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국이 그런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헤븐을, 그런 천국을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좋았던 순간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고립되었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천국에서 또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공동체와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더라도 천국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기서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정말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 백성을 멸하는 것을 돌이키시긴 하셨지만 모세에게 대신 천사를 보내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백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생각에 정신이 좀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기독교 서적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쓴 책들입니다. 그들의 책은 대부분 천국이 어떤 장소인지에 대한 것이며 이렇게 장소인지에 대해 썼습니다. 근데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집착입니다. 천국은 장소 이상입니다. 천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신랑 신부가 없는 최고의 혼인잔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공의를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두 가지 선택이 여전히 불공평하게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또는 더 나은지 정의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그 액션 영화에 관한 대부분의 것을 좋아하지만 저와 같은 액션 영화 강은 나쁜 사람이 악당이 어떻게 죽는지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더 나쁜 악당일수록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악당이 그냥 심장마비로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는 더 괴로움을 겪으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우리가 케네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케네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적인 사회적 시각이 이 서구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양에서 우리는 지옥이나 진정한 정의에 대한 생각을 싫어합니다.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다른 대륙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묻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1970년대 중반에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난민으로 탈출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는 고문이나 살인, 그 다음에 식인 풍습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또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또 아라비아 지역에서 온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인종 청소와 또 대량 학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인종 청소와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또 인종 청소와 대량 학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 서구 기독교가 굉장히 나약하고 유약해 보인다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유약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서구 사회가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고통을 겪은 사람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현재 예일 대학의 신학문학과 교수이자 기독교인인 미로슬라프 볼프는 보스니아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와 속임수에 분노하지 않고 폭력을 끝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없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폭력에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폭력이 하나님에게서 올 때만. 저의 이론인 이 비폭력 실언은 하나님의 복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비폭력은 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그 이론의 탄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원주택의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부는 이 햇볕에 그을린 땅에서 또 무고한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또 자유주의 정신의 다른 포로들과 함께 아마 그것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거부는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볼프는 인간의 정의나 복수를 스스로 행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볼프는 성경의 하나님이 불타고 깨어진 이 세상에 공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예배할 가치가 없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편안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천국이나 내세를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정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전하다면 다른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을 다스리도록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또 올바른 질서를 세우시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온 땅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올바른 질서를 세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북모에서는 너무 많은 총격 사건이 있습니다. 학교, 대학교, 쇼핑몰에서 이런 사건들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제 질문은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총격범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걱정하지 말자. 우리가 이건 판단하지 말자. 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는 없을까?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도 쉽죠.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머리와 속은 정의를 외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정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버전은 너무나도 뒤틀리고 균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부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그분의 임재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분리되어야 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로콜라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것을 참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제로콜라를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은 제가 항상 그것을 마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 제가 마시는 것을 보면 제 아이들은 종종 저에게 한 번만 맛보게 해줘요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제 솔직한 생각은 그들이 어린 나이에 제로콜라 마시는 습관을 그런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은 아버지이자 목사로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거짓말을 합니다. 농담입니다. 이것은 농담. 네. 저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너무 나쁘고 음료에 독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그러면은 또 저 아이들은 항상 그런데 아빠는 그것을 왜 마셔요?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나는 어차피 늙고 죽어가니까 상관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이렇게 제 딸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무한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학교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놀기 전에 이 학교 친구는 아이들에게 놀고 나면 모두 함께 방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 아이들이 떠날 때가 됐는데도 예, 또 그렇게 우리가 항상 놀고 나면은 예, 항상 또 장난감을 함께 치워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이 떠날 때 모든 장난감들이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뒹굴러 있었습니다. 치우지 않고 그냥 온 것입니다. 저는 제 딸이 그 친구로부터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는 처벌은 안 하겠죠. 아마도 그 친구는 우리 아이들을 초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또 다릅니다. 제가 제 딸들에게 놀기 전에 항상 이것을 얘기하겠다 하면서 장난감을 갖고 논 후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정리를 해라 라고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처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딸과의 관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경이롭고 훌륭하게 만들어졌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굉장히 경이롭고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연이나 행운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또 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훌륭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자녀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비록 그것이 그분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무 아프시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경은 우리 자신 뜻대로 하는 것을 죄로 간주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겨버리고 또 죄인이 벌받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여러분과 저를 벌하시거나 아니면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입증됩니다. 레베카 맥라플린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예수님을 잃는다는 것은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예수님을 잃는다는 것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예수님을 잃는다는 것은 홀로 방황하며 길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면 예수님을 잃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희생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예수님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또 죄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끝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죽음으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또 바른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악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악함을,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떨어져 있었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인조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깨어진 자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소외되고 깨어진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다시 앞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드렸습니다. 또 일어나